훌륭한 책들 속에도 지루한 부분이 있다. 위대한 삶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는 재미만을 찾지 마라. 지나치게 많은 자극은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여 병적인 갈망을 더욱 고조시키며 심신을 황폐하게 한다. 어느 정도 권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행복한 삶에 필수적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게 구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정말 선생님, 우리가 맨날 행복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자극적이기만 하면
예.
보통 일상의 그 행복을 못 느끼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참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럴 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네.
그럼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진짜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은 네. 돌고 돌아요. 네. 자, 돌고 도는 세상 속에 고전 읽기도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드림플레이에서 올리는 연극 죽음의 춤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전 읽기 닷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구본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백은철 씨하고 닷새 동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수 이승기 씨도 여행 중이래요. 이승기입니다. 여행 가는 길.
유럽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대항해를 촉발시켰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했었죠, 선생님.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동방견문록이라고.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그 아름다운 궁전 쌍뚜에 대해서 네. 오늘도 더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쌍뚜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예. 쌍뚜의 궁전을 환락궁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저 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속에는 정원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향나무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속으로 아름다운 돌로 우아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고 금칠을 한 홀과 방이 있고 오. 지붕 역시 대나무 줄기를 이었지만 그 후에 금칠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물은 한 방울도 스미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기둥마다 용이 발톱으로 움켜쥐며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런 거대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쿠빌라이 칸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 환락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만들어라. 이런 명령 하나에 이 궁이 탄생한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네.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의 사무엘 테일러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약간의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퍼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필그림이지, 즉 순례 기행기라는 책을 봤는데 그 글 속에 이 쌍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먹고 있던 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한 3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이 꿈속에서 이 쌍뚜를 갑니다.
좋았겠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환락궁을 그대로 보면서 너무도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꿈속에서 시를 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꿈을 깼는데 그 꿈속에서 지은 시가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위대한 쿠블라칸이라고 하는 이 미완성 씨가 만들어지는데
미완성 됐어요?
왜 미완성이냐 하면 참 이렇게 꿈속에 있는 거를 받아서 이제 적어서 적고 있는데 방문객이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웃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옮겨 적어야겠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쿠블라칸은 꿈속에서 이 궁전을 보고 그것을 명령 하나로 현실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궁전은 다 사라졌지만
네.
이 쿨리지의 꿈속에 쿠블라칸이 나타나서 시로 지어다오. 음악으로 이 쌍뚜를 다시 지어다오. 그래서 시로 남아있어요. 근데
미완성이다. 야, 앞으로 이 생생한 꿈을 이야기할 때 누가 옆에서 말도 못 걸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아깝네요.
그렇죠.
쌍뚜가 그러면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최고급 자재로 사용해서.
맞아요.
와, 나도 꿈속에서 한번 쌍뚜 가봤으면 좋겠다.
아마 좀 꿀지도 몰라요. 오늘 꿀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꿈속에서 쌍뚜를 가보세요. 그래서 네. 나도 왕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품격 퀴즈 여기서 내드릴게요. 아, 이 쌍뚜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죠. 근데요, 이 궁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데카하는 쿠빌라에는 궁전이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여름 궁전, 지금 말씀드린 쌍뚜.
네.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아. 1번 칸발룩, 2번 아울룩. 네. 이 데카한 쿠빌라에는 궁전을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름 궁전 쌍뚜.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1번 칸발룩, 2번 아울룩. 이걸 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르코 폴로는 이걸 칸발룩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계절에서 나온 동방 견문록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데카한의 궁전에 대한 마르코 폴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데카한의 궁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데카한이 1년에 석 달, 즉 12월과 1월과 2월은 칸발룩이라 불리는 카타이의 수도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그는 이 도시 안에 신도시 근처에서 남쪽 방향으로 거대한 궁전을 갖고 있는데 그 생김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묘사해 주겠다. 먼저, 사각형의 성벽이 있는데 한 면의 길이는 1마일, 즉 전체 둘레가 4마일이 된다. 그것은 매우 두껍고 10보 정도의 높이이며 모두 흰색이고 총안이 뚫려 있다. 이 성벽의 각 모서리에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큰 누각들이 있어 그곳에 데칸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다. 즉 활, 활통, 안장, 말꽃비, 활시위 그리고 기타 군대에 필요한 각가지 물자들이 그곳에 있다. 또 모서리에 있는 누각과 같은 것들이 성벽의 면을 따라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누각들은 데칸의 장비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그 각각에 오로지 한 가지씩만, 즉 활이 있는 곳에는 활만, 안장이 있는 곳에는 안장만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성벽에는 남쪽으로 5개의 성문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정문으로 데칸이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열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 정문 이외에 양옆으로 두 개의 문이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들어온다. 또한 모서리 쪽으로 대단히 큰 문이 양옆으로 하나씩 있는데 그곳으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성벽 안쪽으로 또 다른 성벽이 있는데 넓다기보다는 길쭉하게 생겼다. 외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따라서도 8개의 누각이 있으며 역시 대군주의 장비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 남쪽 면으로 5개의 성문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외벽과 꼭 같다. 다른 면에도 각각 하나씩의 성문이 있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외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성벽 가운데 대군주의 궁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은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하다. 그것은 북쪽으로 지금 상수란 성벽에 연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신과 병사들이 지나다니는 빈 공간이 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닥이 다른 곳보다 10뼘 정도 더 높이 올라와 있고 지붕이 대단히 높다. 그 둘레에 바닥과 같은 높이의 대리석 담이 있는데 두께는 2보이다. 궁궐을 두른 담은 마치 산책로처럼 꾸며져 사람들은 그 위로 황궁을 한 바퀴 돌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담 바깥 가장자리에는 사람이 기댈 수 있을 만한 매우 아름다운 난간이 기둥과 함께 세워져 있다. 접견실과 방들의 벽은 모두 금과 은으로 색칠해져 있고 용, 짐승, 새, 기병 등 여러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천장 역시 금칠과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접견실은 어찌나 크고 넓은지 6,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또 얼마나 크고 잘 만들어졌는지 그보다 더 잘 만들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꼭대기 지붕은 모두 적색, 녹색, 청색, 황색 등 각가지 색깔의 타일로 덮여 있는데 어찌나 곱고 교묘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수정처럼 투명해서 황궁 주변 아주 멀리까지 빛을 내뿜는다. 또한 여러분은 그 천장이 오랜 세월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하게 짜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황궁 뒤로는 커다란 집과 방과 접견실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군주가 사유하는 물건들, 즉 그의 모든 보물과 금은, 귀금속, 진주, 금은 집기들이 있으며 또 그곳에는 그의 정호와 비빈들이 거처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사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두 성벽 사이에는 잔디밭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 흰 숫사슴, 사향노루, 노루, 황갈색 사슴, 다람쥐를 비롯한 각종 아름다운 동물들과 진귀한 동물들이 뛰어다닌다.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 아름다운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
와, 엄청납니다. 아주 지붕은 높고요. 이 난간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연상할 때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걸 그렇죠, 연상하게 그렇죠. 되죠, 선생님. 네, 네. 예. 그렇죠. 근데 또 식사도 6,000명? 6,000명 맞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네. 아, 이거는 무슨 궁전이라는 단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 식사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쩝쩝거리고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천 명이 내는 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는 산투가 데카네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가 두 개라고 두 개입니다. 해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그렇죠. 우선 네. 이제 그 하나가 활락궁으로 알려져 있는 쌍뚜입니다. 네, 여름 궁전이죠.
네.
네. 우선 거기서 이제 그 원의 세조로서 쿠빌라이가 즉위식을 우선 가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베이징의 네. 대도의 칸발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궁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썼냐 하면 황제들이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순행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음력 2월쯤 되면은 칸발록을 떠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 쌍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4월쯤에 이제 쌍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또 이게 상투에서 다시 대도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 대개 이제 음력 9월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에서 머무는 시간은 대략 이제 음력 10월에 시작해서 겨울을 넘기고 그 다음에 2월까지 대개 한 서너 너댓 달 정도를 간발록에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가 따뜻했나요?
그렇죠. 남쪽이니까.
아, 그러니까 저기, 거기로 잠깐 그렇죠, 몸을 그렇죠. 피신하는 네, 거구나. 네, 그렇죠. 요즘 사람들 왜 우리 여름 막 더우면 그 지구 반대편 쪽으로 여행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한 이 지금 두 달 정도 이렇게 황제가 올라가는 이동 거리가 이제 순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는 느린 사회였기 때문에 예. 황제는 말 타고 안 갑니다. 네. 순행할 때도 말 타고.
예, 궁전이 너무 화려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화려한 궁전에서 뭐 할까요? 뭐 잠만 잘까요? 아니면 정치를 할까요? 뭘 할까요? 그렇다면 대몽골 제국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는 어떤 게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타타르들이 모두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칸의 생탄일은 9월 28일로 이날에는 뒤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될 새해 첫날만큼의 잔치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성대한 연회를 개최한다. 생탄일의 대칸은 금박으로 된 고귀한 옷을 입는데 1만 2천 명에 달하는 신하와 기사들도 대군주의 것과 동일한 색깔과 똑같은 모양으로 된 의상을 입는다. 물론 데칸의 것만큼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색깔도 같고 비단과 금실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커다란 혁대를 찬다. 이들 의상은 대군주가 하사해 준 것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들 의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거기에 달린 귀금속과 진주와 함께 1만 베잔트의 금화보다 더 비싼 가격이다. 이런 종류의 의상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충성심을 갖고 군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캐시탄이라 불리는 신하들의 옷이 그러하다. 여러분은 데카안이 1년에 13번 값비싼 의상을 그들 1만 2천 명의 신하와 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것과 모양도 비슷하고 값도 비싼 옷들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대단한 일이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분밖에는 없을 것이다. 흰색의 축제라고 불리는 신년 원단에 벌어지는 또 다른 성대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들은 2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대군주와 그에게 복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벌인다. 관습에 따라 대칸과 그의 속민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럴 능력만 있으면 모두 흰옷을 입는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흰옷이 그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년 원단에 그것을 입어 1년 내내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에게 예속된 모든 백성과 모든 지방, 지역과 왕국들은 금과 은, 진주와 귀금속, 흰색의 고급스런 천으로 된 수많은 값진 선물들을 그에게 바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군주가 1년 내내 풍부한 재물을 갖고 아울러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신하와 기사들과 모든 백성은 서로 흰 것들을 주고받으며 서로 껴안고 기쁘게 잔치를 벌인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1년 내내 행복하게 되고 행운을 갖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바로 이날 10만 마리 이상의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백마들이 대칸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 전부가 흰색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부분은 하얗다. 그 지방에는 매우 많은 수의 백마들이 있다. 또한 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대칸에게 선물을 바칠 때 모든 지방들이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선물은 아홉의 아홉 배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지방에서 말을 상납하려고 하면 아홉 마리의 아홉 배, 즉, 여든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만약 금을 바친다면 아홉 조각의 아홉 배를 해야 하고, 의복이라면 아홉 벌의 아홉 배를 해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까닭으로 어떨 때 그는 10만 마리의 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날 그가 소유한 거의 5천 마리의 코끼리들은 각가지 짐승과 새 문양이 수놓인 아름다운 천으로 덮어 씌운다. 코끼리들은 아름답고 값진 상자 두 개씩을 등에 싣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궁중에서 흰색의 축제를 올리는 데에 필요한 군주의 접시와 화려한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낙타들도 들어오는데 그것들 역시 천으로 덮어 씌워져 있고 그 축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있다. 그들은 모두 대군주 전면을 통과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다.
와, 이 쿠빌라이 칸이요, 이 통이 큰 사람 맞아요. 뭐 12,000명이나 되는 신하들에게 1년에 13벌이나 되는 옷을 나눠주고, 뭐 게다가 그 옷이 자신이 입은 쿠빌라이 칸이 입은 옷하고 좀 비슷한 걸 준다고 그래요. 그 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예. 저 왠지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고 앙드레 김 선생님, 그런 이렇게 화려한 옷들,
그거 사람을 크게 보이게 하잖아요.
네, 크게 보이게 하고 하얀색을 좋아하시고.
쿠빌라이 칸은 얼굴도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아, 이왕에 큰 거 다 크면 좋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예. 1만 2천 명의 신하에게 13벌의 의상을 나누어 주니까 이게 곱하면 아마 총 15만 6천 벌 정도 되니까. 야,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이런 주면서 이게 축제를 얼마나 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이 대단하게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참 믿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게, 그런 이게 얘기가 나오죠.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 여기 나오네요. 새 첫날에는 흰색의 축제가 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 옷과 흰 선물. 와, 이거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만 흰색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몽골인들은 이제 5가지 색깔을
있죠?
기본색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흰색뿐만 아니라 붉은색도 있고,
예.
푸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흰색을 가장 이제 숭상하는 거죠.
예.
지금도 왜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를 게르라고 그러는
게르.
거예요. 우리는
예,
천막이
그렇죠.
둥그런 천막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얀 천으로
네.
덮여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보면 이게 이제 또 하얀 천막집으로 자연 속에서 완전히 보이지가 않죠. 눈이
똑같겠네요.
똑같죠.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대칸인 이 쿠빌라이가 궁전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름 궁전 쌍뚜이고요. 그 나머지 하나 궁전은 어디일까요? 대도라고 하는데 이 마르코 폴로는 이곳을 이거라고 부릅니다. 1번 캄발룩, 2번 아울룩. 어디로 보내주시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두 분께 사계절에서 나온 동방 견문록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악 듣고 옵니다. 페이지스예요. 캐러반서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거전 백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하는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생일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글쎄 말이에요. 네.
선생님은 생일 선물 받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뭐 만년필도 받고 옷도 받고.
네.
근데 난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는 게 최고야.
먹는 건 먹어서 없어지잖아요.
이제 자꾸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생신 언제예요?
난 1월 달에요. 나도 흰눈이 확 쌓일 때, 흰색일 때.
1월? 네. 네. 1월 며칠이세요?
왜요?
며칠이세요?
난 15일이요.
15일? 1월 15일?
네.
자, 여러분들 1월 15일 잊으세요. 야,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선물 숫자가.
그렇지. 곱하기가 참 그 상상이 안 되죠.
우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선물을 9에 9배씩 받았다.
아, 이것도 이제 폴로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중국인들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이라는 몽골인들의 표현 방법인데 많다는 뜻입니다. 9가. 그래서 우선 몽골인들에게선 짝수보다는 홀수가 훨씬 더 좋다. 성스러운 숫자고 그리고 아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의 아홉이 아니고
예.
아주 많다. 무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것에 또 아홉 배를 받았으니까 이게 눈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상상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정말 이 마르코 폴로가 당신네들은 못 믿겠지만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이게 버릇이 됐다니까. 지금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계속 네. 방송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마르코 폴로. 네. 앞에다 그 토를 달고 시작할까요, 선생님?
그건 너무 많을 거야.
그래?
그게 아마 한 10분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서양인들이요. 못 믿겠지만 깜짝 놀랄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칸발룩시에는 대군주의 조폐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대군주가 완벽한 연금술을 행한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는 화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한다. 즉, 뽕나무의 껍질을 벗기게 하는데 나무의 겉껍질과 속살 사이에 얇은 껍질을 갖고 오게 한다. 그리고 그 얇은 껍질로 종이와 같은 낫장들을 만드는데 모두 검은색이다. 이 같은 낫장들을 만든 뒤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또 사각형으로 길이를 폭보다 더 길게 잘라서 화폐의 형태를 만든다. 작은 것은 0.5의 소형 토르네셀의 가치에 준하고 그 다음 것은 1소형 토르네셀, 그 다음은 은화 0.5그로트, 베니스의 은화 1그로트, 2그로트, 5그로트, 10그로트, 그 다음은 1베잔트, 3베잔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베잔트까지 올라간다. 이 모든 지폐에는 대군주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순금이나 순은인 것처럼 강력한 권위와 절차를 거쳐 제조된다. 이 같은 일을 책임지는 많은 관리들이 화폐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표지를 남긴다. 모든 것들이 응당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며 군주가 임명한 총책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인장을 인주에 묻혀 화폐 위에 찍어서 인주가 묻은 인장의 문양이 거기에 인쇄되도록 한다. 그러면 그 화폐에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위조하면 그는 극형으로 처벌된다. 대군주는 세상의 모든 재물들의 값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폐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방식대로 만들게 한 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불게 하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과 지방 그리고 왕국들 사이에서 통용되도록 했다. 목숨이 아까워 아무도 그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그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에서는 이 같은 지폐를 지불수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어디에서든 상품이든 진주든 귀금속이든 금 혹은 은이든 모든 것을 사는데 그것으로 지불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사든 내가 말한 그 지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0베잔트에 해당하는 지폐의 무게는 1베잔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수많은 상인들이 진주와 귀금속과 금, 은 혹은 다른 것들을 갖고 대군주를 찾아와서는 그것들을 대군주에게 모두 헌납한다. 대군주는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선발된 매우 현명한 12명의 현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들을 살펴보게 한 뒤 응당한 가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 지폐로 지불해 주라고 명령한다. 상인들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후에 대군주 지배하에 어떤 지방에서나 그것으로 어떤 물건이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차고 없이 말하지만 상인들이 1년에 여러 차례 갖고 오는 물건들은 모두 40만 베잔트에 달하고 대군주는 모두 이 지폐로 지불한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는 1년에도 여러 차례 도시 전체에 대해 귀금속이나 진주나 그 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군주의 조폐소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들은 물건들을 실제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와서 모두 지폐로 그 대가를 보상받는다. 이렇게 해서 대군주는 전국의 금과 은과 진주와 귀금속을 모두 소유한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겠다. 누군가 이 지폐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서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그것을 조폐소로 갖고 가서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교환하는데 100분의 3을 그곳에 남겨준다. 또한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겠다. 만약 누군가 그릇이나 혁대 혹은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이 지폐를 들고 대군주의 조폐소로 가서 그것을 주는 대신 조폐소의 책임자로부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이나 은을 받아올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마르코 폴로는 다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연금술이라는 거는 근데 이 몽골에 가서 보기 전에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렇죠.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들이 불가능한 어떤 과정은 다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돌이나 뭐 어떤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들거나 예, 그게 이제 예. 가장 대표적인 연금술이었죠. 예.
근데 이 폴로 눈에는 종이로 돈을 만드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야 종이를 말이야 금과 같은 어떤 수준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네.
이게 국가의 이제 행정 조직이 완비되게 되면
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종이를 가지고도 그만한 이제 화폐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종이돈 지폐죠.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한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폐가 등장한 게 대략 한 17세기 정도로 보면
네.
쿠빌라이가 약 한 400년 정도는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통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종이 쪼가리를
예.
이 황금의 돈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아.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10등급의 지폐를 두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1260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287년에는 이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11개의 등급으로 지폐를 이제 통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폐에도
예?
지금 우리가 이제 1원짜리도 있고 뭐 이제 예. 5만 원짜리 있죠.
5만 원? 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제 담대도 마찬가지로
네.
있듯이
예.
10에서 11 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아, 이 지폐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종이로 돈을. 우리가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선생님. 돈 없으면 괜히 그까지 종이 쪼가게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근데 또 종이가 아니어도 다른 거로라도 어떤 화폐 역할을
너무,
하는 게
너무
있지.
너무 무거울 것 같아.
그래요? 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쓰는 그 상평통보
네.
그거는 선생님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렇지 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고 그 다니는.
무거워서 뭐. 그렇게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 다시 가야죠. 아, 점점 그 존재감을 인정하게 되는 이 쿠빌라이 칸, 마르코 폴로가 정말 세계 최고 위대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점점점 실감이 나고요.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군주가 곡식들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대량으로 매매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서 커다란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3, 4년이 지나도 못 쓰게 되지 않도록 잘 살피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밀, 보리, 기장, 쌀, 피 등 모든 종류의 곡식을 보관하는 공공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아두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곡식의 수확이 잘 안 되었거나 심하게 부족해지면 대군주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아두었던 자기 곡식의 일부를 내놓도록 했다. 만약 한 가마에 1베잔트로 매매되는 시세라면 내가 말하는 것은 밀의 경우 그는 그 가격에 4가마를 주도록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내놓는지 누구라도 웬만큼은 갖게 될 정도이고 그래서 각자 곡식을 풍부하게 소유하게 된다. 대군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이 기근에 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도록 한다.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즉 대군주가 어떻게 자선을 베푸는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에게 대군주가 어떻게 모든 재산을 백성을 위해 쓰는가를 말했는데 이제 그가 칸발룩시의 빈민들을 위해 베푸는 큰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그는 칸발룩시에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그런 가족의 식구가 여섯일 수도 여덟일 수도 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대군주는 밀이나 그 외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해서 먹을 것을 충당케 하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만약 지위나 살림이 괜찮았던 어떤 가족이 불행을 당했거나 혹은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서 어떤 종류의 곡식도 수확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는 그런 가족에게 1년 내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 궁전 안에 위치한 별도의 관아에서 대칸이 행하는 모든 지출을 처리하는 관리를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서 각자 전년의 생계를 위해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은 증서를 내보이고 그것에 따라 그 해의 분량을 지급받는다. 그들은 또 의복도 지급받는다. 데카아는 옷감의 재료인 양털, 비단, 대마 등에 대해 11조를 거두어 그것으로 옷감을 짜게 한 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모든 장인들은 약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데카아는 그런 것들을 재료로 옷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앞서 말한 가난한 가구들에게 겨울과 여름에 각기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는 군인들에게도 의복을 준다. 그는 각 도시에서 11조로 거두어들인 것으로 모직물을 짜도록 한다. 타타르들은 우상들의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초기 관습에 따라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면 오히려 그를 내몰며
신이 내게 준 아군을 갖고 꺼져! 만약 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했다면은 내게도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현자들, 특히 앞에서 말한 박씨들이 데카인에게 빈자들을 돕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며 그들의 우상신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빈자들에게 보시를 베풀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궁전으로 가서 군주의 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가서 퇴짜를 맞지 않으며 찾아가는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받는다. 여러분은 매일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정된 관리들이 매일같이 2만 사발의 쌀, 기장, 피를 나누어주고 있다. 그는 이런 일을 1년 내내 행하니 이는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군주의 지극한 자애로움이며 백성은 그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신처럼 여기며 숭배할 정도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쿠빌라이 칸의 통이 참 크다. 네. 근데 이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이 세상에서 이 쿠빌라이는 뭐 영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물론 많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까지 그렇지. 가졌다면.
다 가진 거죠.
예. 네. 어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보시를 네. 하는 건 보통 사람 못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복지의 개념처럼 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상평창이죠. 전국 각지에 풍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흉년이 되면서 곡식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아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주거나 푸는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제도적 장치인데
네.
이 당시에 몽골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고 네. 그냥 일종의 이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푸는 선정과 보시다라는 개념이 이제 더 강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자들의 경우는 이 대칸이 빈자를 돕는 것이 신의 은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치하하고 예. 그랬었죠. 네.
이 제국을 다스리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자는 분명 필요한 거고요. 그 리더자의 마음 중에서 이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칭기스칸도 네 명의 아들이 있었을 때
예.
삼남인 우구데이한테 계승권을 눌려준 게 뭐냐면 결국은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용력과 관용력이 제일 네. 큰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았더니 삼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성적이면서도 술주정병이지만 이 포용력이 강한 우구대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쿠빌라이의 통 큰 모습, 또 이렇게 따뜻한 포용력을 가진 모습, 요 지켜보면서 금요일 오늘까지 동방견문록 1편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에요. 동방견문록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그 마르코 폴로가 다녔던 그 여행의 여정기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또 한번 들춰기다 보면은 저희와 한 배를 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아주 주말이 즐거울 겁니다.
그래요.
네, 요새처럼 이렇게 여행하기 좋을 때 머릿속에 예. 상상의 모험을 떠난다. 한번 즐겨보시죠.
선생님, 있잖아요. 집에서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네. 손에서 책이 떨어지니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아, 그래요?
뭐 안절부절하고.
고전의 맛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전에 중독돼 보세요. 또 하나의 젊음. 젊은이들은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패배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겨우 뭔가 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모른다. 저마다 자기 인생에 온통 정신이 팔려 앞뒤 돌아볼 틈이 없는 판인데 한 늙은이의 괴로움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알베르 까미가 젊은 시절에 쓴 가난한 동네의 목소리들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은 그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18에서 22살 사이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시절 까미는 알제리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렵게 입학한 알제리 대학을 폐결핵으로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가정교사, 자동차 수리공, 기상청 인턴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녀는 바람장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시절이었죠. 이 시기의 글들은 사색적이고 냉소적이고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우울한 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쓴 글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들이 바로 훗날 그의 베스트셀러였고 고전이었던 이방인 페스터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쓰게 되는 바탕이 됐던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사진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쉰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사계절에서 동방 견문로, 공연 선물은요, 인간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을 노골적으로 파헤친 스트린드 베리의 대표작입니다. 극단 드림플레이의 연극 죽음의 춤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네. 퀴즈 정답 부탁드립니다.
감발룩이죠?
네.
대도입니다.
데칸 쿠빌라이가 두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름 궁전 쌍뚜, 하나는 겨울 궁전 감발룩. 네. 예, 감발룩이 정답이고요.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 여행해야 돼요. 준비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끝곡으로는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들으시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건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